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책은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만 원을 벌까라는 책입니다. 안희빈 저자님이 쓰셨고요. 이분의 이력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시던 평범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입문을 했고 그렇게 입문한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창업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좀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소개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챕터 1, 2, 3, 4, 그 다음에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챕터를 설명을 드리면 홈 비즈니스로 인생 역전이라는 챕터가 있고 홈 비즈니스와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비즈니스 구축 단계 마케팅 채널 활용 팁인데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가치를 경영하라 CVM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 CVM 마케팅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가장 먼저 수익화를 이뤘던 SNS가 블로그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블로그는 SNS에 포함을 시키진 않지만 이 책에서는 SNS 중에 하나로 블로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블로그에서 돈을 번 방법은 체험단과 기자단이에요. 그런데 보통 기자단이라 하면 업체에서 주는 원고를 바탕으로 내가 그걸 그대로 올려주고 사진도 그대로 올려주면 돈을 받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거는 내 블로그가 망가질 위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권하지는 않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기자단은 조금 다른 게 화장품 리뷰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많이 얻었고 솔직하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뷰를 쓰다 보니까 화장품 협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원고를 통해서 원고 하나에 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원고료를 받는 방식 그의 수익화를 가장 먼저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쓰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리뷰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JJ라는 유튜버님인데요. 이분이 되게 많은 걸 합니다. 먹방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메인 콘텐츠는 사실은 먹방하고 리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리뷰 중에 리얼 리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와 이거 정말 멋있어요 하면서 엄청나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기예요. 그래서 야 미꺼패라는 말을 몸소 이렇게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 하나인데 그분이 이야기한 제품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퓨어썸 샤워기 있잖아요. 이렇게 걸러주는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다는 샤워기는 좀 괜찮대요. 그런데 뭐 세탁조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베개 뭐 이런 거 마약베개에 했는데 계란 깨진 게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광고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런데 사람을 속이는 광고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데 약간 이야기가 돌아왔지만 다시 원래 내용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분이 수익화를 이룰 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내 위주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몸소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글을 썼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리뷰에서 강조 많이 하는 게 들어오는 사람이 궁금해할 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 된다는 내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맛집 리뷰할 때 템플릿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템플릿이고 어디서도 먹히는 템플릿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의 위치, 그리고 식당의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메뉴, 가격, 분위기, 누가 오면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오면 좋은지, 그리고 여기가 맛있는지, 그리고 맛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좋아할 맛인지 등등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을 키워드를 담아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숙박소 리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정말 귀한 지인분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클럽하우스하고 비슷한 플랫폼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저조차도 트위터 스페이스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되냐면 트위터 스페이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스페이스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반응은 이러했고 그리고 그 반응 중에 혹시라도 리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라고 여러 개의 링크를 걸어서 글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트위터 스페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트위터 스페이스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궁금해할 법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정보로 인해서 내 블로그와 내 SNS에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첫 번째 챕터와 첫 수익화를 이뤄낸 방법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독서노트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 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을 할 때의 글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세 페이지에 글을 쓰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내 제품을 팔아야 된다 혹은 내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 상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잘 드러내는 글 그리고 내 제품을 잘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를 쓰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고객의 현재 깊은 고민을 묘사한다. 둘째, 비교와 공포 심리 자극을 통해 잠재 니즈를 극대화시킨다. 셋째, 언론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신뢰감을 상승시킨다. 넷째,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매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소해준다. 다섯째, 마무리는 행동 유도글로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깊은 고민을 묘사한다는 건데 모든 상품은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고객의 고민이 없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이걸 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편해져야 돼요. 사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이 목적을 기반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줘야 될 건 고객의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저는 블로그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서 글 잘 쓰는 법 그리고 블로그에서 내 글이 잘 보이도록 하는 법 등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궁금해할 법한 건 이거예요. 나도 블로그로 돈 벌고 싶은데? 라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내 글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니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것만 참석하면은 이 모임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정신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처음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와 공포 심리 자극을 통해서 잠재 니즈를 극대화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있었던 업계 내에서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있냐면 교육업계에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대치동과 목동 쪽의 정말 사교육의 메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 안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반드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공포 마케팅이 가장 극대화됐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왜냐면은 영어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영어를 배웠는데 돈이 풍족해서 꾸준히 영어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자녀분들에게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보통 영어 유치원에 등록하는 순서가 우리 아이 영어 좀 잘 시켜주고 싶은데 영어 유치원을 하게 되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어 유치원에 한 달에 몇백만 원의 돈을 대고 아이를 등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반대 입장인 게 돈이 많고 계속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아이들을 한 달에 수백만 원 이상 들여서 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은 영어 유치원은 무조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담스럽게도 바짝 해가지고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영어 유치원을 듣는 수강생의 수준이 6세, 7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사교육 한다고 해도 그냥 뭐 파닉스 조금 하고 그리고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요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이렇게 영어를 시작하게 될 때는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를 거의 다 까먹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공포 마케팅이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콘텐츠 문구를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진짜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와 공포 심리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는 그 공포의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게 정말 큰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문구를 기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나 공포 문구를 자극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인생이 바뀔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비교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아요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극적으로 쓰느냐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쓰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거를 자극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이러한 그 전략들을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언론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뢰감을 향상시킨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증서 같은 거를 첨부를 하고요. 아니면은 비포 애프터 샷을 화장품 같은 경우에 추가를 해서 이 화장품 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인터뷰를 받습니다.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라는 인터뷰를 대부분 많이 싣는데 특히 이거는 교육 콘텐츠 영역에서 이런 인터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많이 모으고 그 리뷰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아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가 진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믿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매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소해준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할부를 제공해주네? 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좀 구매를 하기에 좀 꺼려지는데 며칠 관찰을 해보다가 한 2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쿠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게 일단 카드 거래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할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다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벽들을 해제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무리는 행동 유도글로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준다는 건데 지금 당장 사세요라는 걸로 홈쇼핑에서 되게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내 제품을 파는 마케팅 랜딩 페이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고객이 고민을 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교와 공포 심리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언론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매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콘텐츠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품 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고객과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너무 급하게 판매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하려 하면 안 된다. 거칠고 자극적이며 일방적인 소통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서 친근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야말로 소통을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처음에 홍보를 할 때 그냥 판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시키는 홍보 방식이 있고 메일을 통해서 내 구독자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마케팅의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매가 바로 확 돼버리니까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뒤쪽에서는 구매로 이어지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느린데요. 대신 그 느린 만큼 탄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운영을 해나간다면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좋은 거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매출도 나오고 사람들은 좋은 걸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객과의 소통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고객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객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막 준다고 해서 고객이 마음을 바꾸고 구매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갑을 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고민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의 길로 이어진다는 게 보일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지갑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갑을 여는 과정 관련해서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는 마인드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거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룹인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그룹이 최고의 마케팅 채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그룹을 만들고 카페를 구축하거나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만드는 건데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단톡방도 좋고요. 그런데 이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제휴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꼬박꼬박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관계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길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궁금해할 법한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시스템 내에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익혀두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고객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로 밑에 내 콘텐츠 링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 링크로 들어와서 내 이메일을 구독한다든지 내 유튜브를 구독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고객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잠재 고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내 콘텐츠를 영업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인스타그램 특히 팔로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팔로워 빨리 늘리는 방법. 해시태그로 예를 들면 선팔환영, 선팔마팔, 마팔은 댓글로 직장인그램 등의 공통 관심사로 묶은 해시태그 위주로 선팔마팔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계정에 마팔을 신청을 하시면서 한 계정당 좋아요를 5개, 10개 이상으로 성의를 표하는 부분을 둘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건데 이웃을 늘리고 그 다음에 팔로워를 늘리려면 내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라든지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냥 내가 콘텐츠만 올리면 열심히 했을 때 팔로워가 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늘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접근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만 팔로워가 늘어나요. 만약에 내가 콘텐츠만 만들어서 팔로워가 느는 거 가능은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 혹은 페이스북이나 혹은 네이버에서 서로 이웃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네이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책 유튜버다 그러면 네이버 책 같은 사이트에 가면은 책 리뷰들이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 리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땡땡 블로거님을 만났는데 서로 이웃을 하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웃 신청을 먼저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신청을 하면은 하루에 정할 수 있는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서로 이웃과 팔로워 수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먼저 신청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의 콘텐츠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관심을 표할 때 한 5개 정도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팔로워가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서로 이웃이 많은 블로그 계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내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됐건 아니면은 블로그 마케팅이 됐건 간에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관계를 늘리는 기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미뤄지는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전략들이 먹힐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자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장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걸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브랜드 마케팅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릴 수 있으며 기업이라면 기업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신념, 주 타깃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광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SNS 플랫폼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분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분께서도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라든지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행위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편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게 유튜브는 보세요. 영상 편집해야 되죠. 팟캐스트는 녹음해야 되죠. 그리고 팟캐스트는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인스타그램은 비교적 짧은 글에 사진 하나만으로도 콘텐츠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짧게 가져가는 형식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를 같이 가져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꾸준히 계정을 운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콘텐츠를 알린다면은 내 콘텐츠 브랜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나누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을 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플러스 내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는데 이러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채널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저자님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무 좀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분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미션을 달성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록하고 이걸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동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의식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나는 뭐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3년간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연도별로 한 해의 10대 목표를 작성했는데 나의 경우 방송 출연하기, 나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1000명 만들기, 홈커머스 문화 만들기,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만들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또한 매년 그 10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달 무엇을 해야 하는지 4주로 나누어 매주의 계획을 작성했다. 즉 꿈은 크게 잡고 목표와 계획은 아주 잘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홈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월별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리고 실행 지침들을 꾸준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실행했다는 건데요.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자기 개발서에서는 실행 지침을 쪼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공 성공을 이루신 이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실행 지침을 쪼개고 목표를 설정해서 기록하고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애 아이폰 메모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적었었어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적고 나서 그것들을 사실은 저는 이분처럼 철저하게 뭐 주단위로 실행 계획을 잡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적어놓던 거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서 그거를 다시 살펴봤더니 되게 신기한 게 한 70% 정도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부서의 매출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부서의 순수익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팀장이니까 팀 단위의 매출과 성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말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못한 것도 많지만 절반 이상이다라는 수준으로 미션을 달성하거나 했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책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지식들을 하나 둘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의 접근도 좋지만 진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택한다면은 우리의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차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뒷부분에는 CVM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CVM 마케팅은 뭐의 약자냐면 커스터머 밸류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고객이고 그 다음에 밸류 가치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고객 가치 경영이라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거죠. 이걸 꾸준히 반복했을 때 내 콘텐츠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이미 이뤘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작권에 위배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볼 거를 권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그리고 N잡러로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